이브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더 많은 지역을 해방하기 위한 반격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하르키우 동부 지역 대부분을 러시아군으로부터 되찾았다는 우크라이나군의 발표 이후 어제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마도 누군가는 최근 승리 이후 소강 상태로 여겨질 것이라며 현 상황은 소강 상태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부 헤르손과 동부 마리우폴과 같은 러시아가 점령한 다른 지역들을 해방하기 위해 반격을 계속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은 하르키우주 이지움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르키우 교외 소도시인 데르아치 시장은 어제 TV에 출연해 집단 매장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데 약 2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군의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러시아 국가안보회의가 오늘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훈련과 순찰에 초점을 맞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참모부 간 접촉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중국을 방문해 안보 문제에 대해 협의한 데 이어 나왔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두 정상은 타이완 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시 주석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유럽 회원국인 헝가리에 대한 75억 유로의 자금 지원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예산행정담당 집행위원은 어제 기자들에게 이번 제안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정부의 부패와 법치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정은 유럽연합 예산을 보호하고 이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겠다는 위원회의 결의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법치와 인권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권고를 외면했고 이에 유럽연합은 헝가리 정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의회는 지난 15일 프랑스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헝가리가 권위주의 체제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헝가리의 민주적 규범과 기준이 결여돼 있고 헝가리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 등과의 핵합의 복원에 앞서 합의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어제 방송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합의는 지속돼야 하고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이 있다면 미국이 합의에서 탈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서 이미 본 행동 때문에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보장이 없으면 신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이어 좋은 거래이고 공정한 거래라면 이란은 합의에 도달하는 데 진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침공 때 미군이 타이완을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약 전례 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답변이 우크라이나와는 달리 미군이 중국의 침공에 대응해 타이완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엄수된 장례식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정각에 도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 자산의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영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식량 안보와 보건 협력,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14도, 최고는 11도에서 2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5미터, 서해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억제를 위해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16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 대북 억제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 미국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그리고 보다 넓게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 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무력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성명은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점점 핵 사용과 관련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조성하는 북한의 메시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 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을 향한 북한의 핵공격은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북한 7차 핵실험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공동성명에 담겼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강력하고 단호한 범정부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것을 재확인했고, 양국은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성명은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고,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조율 노력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이 다수의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 개발하는 것은 역내와 세계 안보, 안정,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해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를 매년 열기로 합의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상반기에 차기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준비 차원에서 실무급 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당국이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이후 열리지 않았다가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들이 협의체 회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뒤 이번에 4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의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미한 동맹의 압도적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생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에선 미국이 최근 열린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내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겸 한국합동참모의장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선제 사용의 길을 튼 핵무력 정책 법제화 조치 등 핵 위협을 노골한 데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김 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영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또 북한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의도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 공표, 대남, 대미 압박 시도,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한국과 동맹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완전성을 갖춘 미한 연합 합동작전 수행 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 환경을 고려한 연합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 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 합동 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지난 16일 약 5년 만에 재가동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 회의에서 대북 억제 태세 강화의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7차 핵실험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 법제화를 통해 사실상 핵 선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공표하면서 북한 핵 위협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데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미한의 대응 태세가 이번 회의에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 때 공동 보도문, 2018년 1월 2차 회의 때 보도자료에 머물렀던 회의 결과물이 이번엔 공동성명이라는 격상된 형태로 나온 데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활용 강화와 핵 또는 비핵 위협 관련 정보 공유, 훈련과 연습의 증진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보다 공고히 하고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번 회의를 마친 후에 공동성명이 나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특이하고 또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미한이 EDSCG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내년 회의 전에 실무회의도 개최하기로 한 점 또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후 중단됐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와 운영과 같은 확장 억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국의 발언권이 제도화됐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조현동 한국외교부 1차관은 회의 뒤 간담회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지속 가능한 공조 메커니즘으로 EDSCG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면서 확장 억제 공조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5세대 전투기인 F-35A 전투기 연합훈련을 진행한 데 이어 조만간 로널드 레이건 항모 강습단을 한반도 영내에 전개하는 것도 미 측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이제는 이제 무력시의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실전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확장 억제 합의도 그에 따라서 과거와 달리 좀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의 핵 사용 시 상응한 즉각적 보복 방침을 천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해 지나친 확전과 전면전을 가져올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북한의 핵 공격 수준에 상응한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핵 보복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을 했을 때 북한이 사용한 핵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전술핵을 사용하면 전술핵, 전략핵을 사용하면 전략핵, 그리고 우리가 입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보복을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북한이 함부로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즉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지휘협정합동위원회가 열려 사드부지 추가 공여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여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1차 공여 후 5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2차 공여 면적은 40만 제곱미터로 이에 따라 1차 공여 면적을 합친 총 공여 면적은 73만 제곱미터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드 포대가 이미 가동 중인 상황에서 부지 공여가 뒤늦게 완료된 것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사드에 반발한 중국을 고려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 의지가 강한 현 윤석열 정부는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속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병력과 유류의 휴일 심야 차량 수송 강행에 이어 부지 공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종료를 목표로 남은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과 여론 수렴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해군은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이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위한 일상적인 방어 위주의 훈련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크 랭포드 미 해군 대변인은 16일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한국 부산항에 기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며 로널드 레이건 함과 관련 미국 함정의 이번 방문은 한국 국민과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통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의 자산을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한국 해군과 함께 양자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들은 한국군과의 상호 운용성과 팀워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일상적인 방어 위준의 훈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랭포드 대변인은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언제 입항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들은 지난 14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인용해 미 7함대 핵항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이번 주 부산에 입항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 핵항모가 한국 작전구역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5년여 만이며 입항은 같은 해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은 슈퍼호넷 전투기, 공중조기 경보기 등을 비롯해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13일 레이건함과 순양함, 챈슬런스 빌함을 비롯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베리함, 벤폴드함 등이 포함된 항모 타격단이 전날 모항인 일본 요코스카를 출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타격단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7함대 작전지역에 전진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대해 핵 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군축 대화를 끌어내려는 시도로 분석했습니다. 1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는 아시아 전체에 대한 공약인 만큼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잘 작동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한국 핵 무장론에 대해선 한국 경제와 동맹관계에 미칠 엄청난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와 마크 토콜라 한미 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진행했습니다.
차 석좌님, 새로운 법령은 김정은이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동시에 새 법령은 북한군이 필요에 따라 핵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두 조항이 서로 모순되는 것 아닌가요?
I don't see contradictions per se. I think it's pretty clear that
그 자체로 모순은 없습니다. 북한 핵에 관한 모든 결정을 지도부가 내린다는 점은 꽤 분명해 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동적이라는 개념입니다. 지도부가 핵 버튼을 누르는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그런 결정이 자동으로 내려지거나 지휘계통의 합의 수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북한이 일종의 핵보복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선제 공격이나 참수 공격을 당한다면 말이죠. 이번 메시지의 큰 부분은 다른 부분은 북한의 선제 공격 조건에 대한 것이고요. 여태껏 북한으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실존적 억지력으로서의 방어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선제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어떤 조건도 기술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새 법은 북한 지도부가 공격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혹은 김정은 유고 시에 그렇게 하도록 했는데요. 김정은이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I think it's more than that. The previous North Korean nuclear doctrine, as Victor said, was to deter nuclear attack.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석자님의 말처럼 북한의 기존 핵 독트린은 핵 공격을 저지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걸 넘어섰습니다. 새 법은 핵무기를 사용할 네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지도부뿐 아니라 전략적 대상에 대한 공격과 재래식 전쟁을 제한하는 시도, 국가안보와 인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파국적 위기 등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면 북한은 그들이 선택할 어떤 이유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제 공격도 언급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핵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정을 심하게 야기하는 독트린입니다.
차석자님, 김정은은 협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비핵화 문제를 어떻게 진전시키죠? 상대방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상황에서 말이죠.
So I know that statement is surprising to most, and as a former negotiator, you would expect that is quite depressing.
그런 발언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건 아무나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북한의 의도를 생각하면 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의 의도가 적어도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으로 말입니다. 따라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 그런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성명을 내므로써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북한은 되돌아올 수 없고 그들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 수 없다고요. 저는 북한이 실제론 협상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을 뿐이죠. 그들은 군축 협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미국과 한국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회의가 4년 8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 4년여간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많은 진전이 있었는데요. 상황이 많이 변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억제력 제공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단순히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넘어서 말이죠.
It probably has been too long since they've met. And given, as Victor says, the North Koreans are working through their checklist of all the things they said they would.
지난 만남 이후 너무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 독트린에 올린 모든 리스트를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협의체가 다시 만나는 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분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아마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확장 억제 협의체를 뛰어넘는 핵계획 그룹 NPG가 조직될 수도 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이 NPG를 운영합니다. 수십 년 동안 말이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국, 미국, 일본이 참여하는 NPG가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차 석자님, 확장 억제는 한국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해 유지할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미국이 자국 도시 하나를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한국을 보호하려 할까요?
So, you know, this is the question that I think we both often get when we go to conferences and things in Korea.
한국에서 열리는 콘퍼런스 등에서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일단 북한이 미국 도시를 위험하게 만들더라도 미국은 방어할 것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인의 생명과 이해관계가 지켜되지 않는 한반도 분쟁을 상상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27,500명의 미군 병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수만 명의 미국 민간인이 한국에 살고 있고요. 한반도는 분쟁 발발 시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부 처리된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북한의 어떤 행동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제가 보기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한국에 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지 않는 건 근본적으로 미국이 아시아 모든 나라들에 더 이상 헌신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최근 70% 이상의 한국인이 자체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톡의 일부 한국 시청자들도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과 목소리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Well, any democracy should take public sentiment seriously. And I'm always prepared to listen to colleagues who have ideas they'd like to put forward.
민주국가는 대중의 정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는 제대로 된 토론을 거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고 그런 논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입니다. 한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의 위상과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해질수록 한국의 핵 보유가 불러올 모든 결과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토론을 해야 합니다.
차석자님, 일각에선 한국의 핵무기 개발 논의 자체가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don't really think so. I think China is committed right now.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중국과 관련해 믿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관여하면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 테이블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요.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요. 그것이 6자회담의 전제였고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이 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외교부장과 같은 고위관리 발언을 보면 중국이 이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중국은 이 문제를 대체로 거래적인 것으로 봅니다.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가 매우 나쁘기 때문이죠. 그건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이런 개념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돕지 않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고 새로운 경쟁의 전략 틀 속에 있는 만큼 우리는 북한 문제를 돕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핵 보유 논쟁이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도움을 끌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향합니다. 한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 주로 집중한 한국의 역할이 변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Well, South Korea's role is changing because the world is changing. You know, I don't think we can appreciate yet how different the world has become.
한국의 역할은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기술,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세상을 수년 전과 매우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안보와 경제 문제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네트워크 보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공급망 회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경제 문제도 안보 문제도 아닙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하나의 작전지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2022년 6월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건 매우 의도적이었습니다. 나토의 2022 전략 개념은 처음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각각의 지대로 여겨선 안 됩니다. 21세기엔 단일 작전지대죠. 그런 세계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석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entirely agree with what Mark said. I think it's certainly that the external environment for Korea.
토콜라 부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대외 환경이 물론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 한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시각과도 연관 짓고 싶습니다. 모두 알다시피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외교 정책에 대한 경험도 없었죠. 제가 놀란 건 대선 당시 외교 정책 관련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밝힌 외교 정책은 내가 일본과 무엇을 할 것이다. 혹은 중국과 이렇게 하겠다. 나토와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공급망 문제에 대해 내가 할 일이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내 외교 정책의 나침반은 자유,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개방된 정치 질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지켜보는 외부인이지만 누군가 외교 정책을 배우고 있다면 저것이야말로 외교 정책을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파악한 뒤 외교 정책이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건 복합적입니다. 외부 환경이 한국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교 정책에 있어 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와 인권, 개방된 경제와 정치 질서 등에 대한 옹호를 믿는다고 말하는 지도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북한을 넘어 더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이 해야 할 일입니다.
차 석자님, 앞서 한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까요?
Well, I certainly hope that they'll come up with solutions. I mea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a domestic policy act.
물론 양측이 해결책을 도출하기 바랍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국내 정책을 다루는 법입니다.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외교적 합의가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는 국내 정책 부문과 외교 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 두 부문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이번 사안이 그런 경우인데요. 한국이 문제와 우려를 제기하면서 부각된 것이죠. 양쪽이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찾길 바랍니다.
토콜라 부소장님 말씀해 주시죠.
Yeah, I don't expect a quick solution. I think given the domestic politics as Victor said, nothing much can happen.
신속한 해법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습니다. 차 석자님이 말한 것처럼 국내 정치를 고려할 때 말입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별다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좋은 징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둘째는 이 법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혜택을 볼 한국 회사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섞여 있죠. 태양광 사업을 하는 한화솔루션은 이 법으로 2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겁니다. 또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법이 원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대로 시행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느 시점에 수정돼야 한다는 뜻이죠. 제 마지막 논점은 이 법이 좋은 취지를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죠. 이 법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지금까지 빅터 차 석좌와 마크 토콜라 부소장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미국 의회 내 한국계 하원의원들이 미한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동시에 전략적 파트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 북한과 같은 독재주의 정권의 위협에 대항하는 전략적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15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 사무실도 1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역 한인단체들이 미한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데 김 의원이 힘을 보탰다며 김 의원은 미한 파트너십의 리더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양국 관계가 강화되길 고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140년 전인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이 서양국과 처음 맺은 외교관계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제77차 UN 총회에서 미국은 식량안보와 보건협력, UN 안보리 개혁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UN 주재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이번 UN 총회에서는 각국 정상들의 기조연설을 계기로 미한 정상회담 등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오는 20일부터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UN 총회 고위급 회기가 UN을 수호하고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글로벌 도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is is a moment to defend the United Nation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16일 UN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 식량 불안을 해결하고 세계 보건과 보건 안보를 발전시키며 UN 헌장을 지지하고 UN의 미래를 형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우선 과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기후 위기로 인한 세계 식량 불안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이 이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식량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연합과 아프리카연합, 스페인과 함께 식량안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직 끝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새롭게 유행 조짐을 보이는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을 언급하면서 세계 보건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습니다.
Second, we will again make global health a key focus on this year's high-level week.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보건 위협에 국경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며 유엔 총회 기간 블링컨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글로벌 행동계획 장관 회의를 공동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당면한 다른 공중보건 위협을 다루고 다가올 전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공중보건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또 유엔 총회에서 다룰 주요 목표로 우리의 역할이 전 세계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의 고위 당국자도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미국 정부가 세계 식량 안보와 보건, 유엔 헌장 수호 문제를 주요 우선순위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셸 시슨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유엔 안보리 개혁 문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w on this last point, Security Council reform, we do not believe the United States should defend an outdated status quo.
시슨 차관부는 미국이 시대에 뒤처진 현상을 옹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안보리 개혁의 장애물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지만 21세기까지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믿을 만한 현실적 제안과 관련해 합의할 것을 각국에 진지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글로벌 현실을 더 잘 반영하고 지역적 관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슨 차관보는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제77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에서 개막 첫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해왔지만 올해는 영국 엘리자베스 전 여왕의 장례식 참석 일정 때문에 하루 늦춘 21일 연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 고위급 일반 토의 기간에는 미한 한일 양자 정상회동도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각각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일 고위급 기조연설 첫날 연설할 예정이라며 연설을 통해 전 세계 인권 탄압과 대량 살상무기, 핵무기 위협과 같은 전통적 안보 문제가 유엔의 결속을 위협한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77차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됐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는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이 결핵 환자 치료를 위한 물품의 북한 내 반입을 허용해달라는 대북지원단체 유진벨 재단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유진벨 재단의 대북 의료지원 물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이 단체가 북한에서 인도주의 활동, 특히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광범위 내성 결핵 환자를 위한 지속적인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물자 반입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지난 2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은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면제 승인으로 이 단체가 북한에 보낼 수 있는 물품은 모두 584종입니다. 결핵 환자를 위한 영양 보충제와 산소 발생기, 엑스레이 기기 245종, 신속한 결핵 및 신종 코로나 진단을 위한 장비인 진 엑스퍼트 관련 물품 19종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각종 부품과 실리콘 등 병동 보수를 위한 물품 218종, 볼펜과 티슈, 종이 등 현지 직원을 위한 물품 102종 등 다양한 물자가 제재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재위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물자 운송 어려움을 감안해 제재 면제 기간을 유진벨 재단이 요청한 1년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벨 재단은 내년 9월 2일까지 관련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재위는 운송과 통관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물품을 최대 3번에 나눠 북한에 운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과 서비스 구입 목적에만 이 단체의 금융 거래도 추후 지원하고 승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재위는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공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과 규칙, 금융과 상업 거래, 운송과 통관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면허와 기타 사항들을 준수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승인은 이 단체가 지난 8월 23일 제재 면제를 요청한 지 11일 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면제받은 물품이 실제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경 봉쇄 조치를 이어감에 따라 인도주의 물품 상당수가 제재위의 승인을 받고도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벨 재단은 지난 1995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으로 대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결핵 퇴치 사업을 벌여왔고 그동안 북한 내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결핵 환자 25만여 명을 치료했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가 올해 신규 제재 면제를 승인한 사례는 이번 유진벨 재단을 포함해 모두 6건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와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수부 공무원 유족이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책임 추궁 활동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가족을 17일 만났습니다. 이날 만남은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을 방문 중인 이대준 씨의 형 이대진 씨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자택으로 초대해 이루어졌습니다.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공항에 직접 나와 이대진 씨를 환영한 뒤 함께 원비어가 안식하고 있는 오크힐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어 자택으로 이동해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가 준비한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래진 씨는 18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신디 원비어 씨에게서 한국의 어머니들과 같은 엄마의 힘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적인 만남은 참 좋았고요. 이제 신디 원비어를 제가 꼭 뵙고 싶었어요. 신디가 엄마로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열정에 정말 위대한 결과물이 있었다. 그래서 더 뵙고 싶었고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엄마의 힘이 대단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했고요.
원비어는 북한에 여행을 갔다가 2016년 1월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귀한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원비어의 부모는 북한 정권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해외에 있는 북한 자산을 몰수하는 소송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북한에 5억 133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했고 원비어 부모는 지난 1월 뉴욕주 감사원이 압류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에 동결자금 24만 달러를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이 씨의 동생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근무 중 실종됐고 하루 만에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피살됐습니다. 북한군은 이 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해양경찰은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새 정부가 들어선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래진 씨는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부모와 이 씨는 이날 만남에서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연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씨는 원비어 부모에게 사법 절차를 활용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책임을 강제하는 방안에 관한 조언을 들었고 앞으로 북한 자산 몰수를 위한 법적 절차와 관련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첫 만남이었고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에 저희 변호사를 대동해서 다시 한번 찾아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법리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또 우리가 또 한국 내에서도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비어 부분은 미국에서 했지만 저희들은 한국 내에서 재산을 추적한다든지.
이날 면담에 동행한 한국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원비어 부모와 이래진 씨가 이와 관련한 네 가지 사항에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양측은 사법 절차를 활용해 북한 당국의 인권 침해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데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 전 세계 북한 자산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북한 자산 정보를 공유하고 자산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원비어 부모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고 하태경 의원은 전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한두 달 안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원비어 씨의 부모는 화상이나 대면으로 참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대준 씨의 사망 2주기인 오는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으로 고인의 공식 장례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 전쟁 등 해외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리는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거행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실종된 미군에 대한 신원 확인은 국가의 신성한 의무라며 당국은 이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6일 워싱턴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매년 이날 우리는 포로로 잡혔던 미군 장병을 기르고 실종 미군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의 가족들과 함께하며 실종된 우리의 영웅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갱신하기 위해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Every year on National POW and MIA Recognition Day,
오스틴 장관은 8만 1,000명 이상의 미군과 민간인들이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의 전문가들은 그중 거의 절반의 유해가 수습될 수 있다고 말한다며 이는 막대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More than 81,000 American service members and civilians remain unaccounted for.
오스틴 장관은 하지만 이것은 신성한 의무이기도 하다며 미군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은 나라에 엄숙한 약속을 하고 그들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에 보답해 이 나라도 임무 수행 중 실종된 미군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할 것이라는 엄숙한 약속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희망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종된 우리 미군들에 대한 답을 찾고 이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일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We will never give up hope. And we will never stop working.
미국에선 1979년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매년 9월 셋째 주 금요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이후 매해 이날을 기리는 행사가 전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등 해외전쟁에서 포로가 됐거나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앞서 지난 1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9월 16일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전히 실종 상태인 미군들의 가족을 위한 답을 찾을 것을 맹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쟁 중 실종된 미국의 모든 아들, 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해를 수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국가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놀라운 용기와 애국심 그리고 의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준 전쟁포로 출신 미군들에게는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으며 민주주의는 늘 투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며 우리는 미군의 영웅들에게 영원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 국립묘지에서도 전쟁포로 실종자 인식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펀 섬터 윈부시 DPAA 수석 부국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미국과 한국이 한국전 전사자의 유해를 처음으로 상호 인수한 것을 상기하며 이는 이번 회기 연도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With a significant milestone when we conducted the first ever joint repatriation.
이어 한국전쟁의 예수로 불리는 에밀 카푼 신부의 신원 확인도 주요 성과로 소개하며 우리는 실종 미군의 가족들과 나라를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신원 확인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PAA에 따르면 해외전쟁에서 실종돼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군은 2차 세계대전의 경우 총 7만 2,295명, 한국전은 7,527명, 베트남전은 1,582명입니다. 한국전의 경우 16일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미군 전사자는 6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전에서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미군 유해의 경우 대부분인 5,300여 명이 북한 지역에 묻혀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농무부는 올해 북한 주민 10명 가운데 약 7명이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전년도보다 17만 톤 증가한 12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체 북한 주민의 68.6%가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미국 농무부가 추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는 15일 공개한 국제식량안보평가 2022에서 2032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 인구 2,600만 명 중 1,780만 명이 식량 부족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0만 명 증가한 것이며 2020년과 비교하면 25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체 주민 중 식량 부족 인구 비율도 전년의 63.1%보다 5.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성인이 건강하고 활발한 생활을 위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열량 2,100kcal보다 낮게 섭취할 경우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 성인들의 하루 섭취 열량 평균은 이 같은 기준치보다 475kcal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해의 446kcal보다 29kcal 늘어난 겁니다. 아울러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21만 톤으로 전년도의 104만 톤보다 17만 톤 증가할 것으로 농무부는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이 같은 식량 부족 상황의 원인으로 경제적 제약을 꼽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응 여파와 파괴적인 기후, 글로벌 공급망 문제 악화에 따른 경제적 제약이 상당한 식량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77개 중조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식량 불안정 상황은 전체 인구의 84.8%가 식량 부족에 노출된 예멘 다음으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예멘과 북한, 몽골 등 3국을 아시아 내 최대 식량 부족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10년 후인 2032년 북한 식량 안보 지표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32년에는 북한 주민 48.3%인 1,290만 명만이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또 10년 후 식량 부족량은 70만 3천 톤, 하루 1인당 평균 열량 섭취 격차는 381kcal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93년 9월 19일 남태평양의 섬나라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집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에서는 1853년부터 선고로 선출한 하원이 있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유럽인 남성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9년 모든 성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됐고 1893년 9월 19일에는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여성 투표권 획득에 앞장선 대표적인 여성 단체는 케이트 셰퍼드가 이끄는 기독교 여성 금주 동맹이었습니다. 원래 술 판매 금지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수차례에 걸쳐서 여성 투표권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의회에 제출합니다. 1888년 처음으로 여성 투표권 도입을 의회에 정식으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합니다. 그러나 1893년 뉴질랜드 거주 유럽인 성인 여성 인구의 4분의 1에 가까운 3만 2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을 제출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9월 8일 의회에서 찬성 20, 반대 18표로 가까스로 통과됩니다. 1893년 여성의 참정권 탄원서로 불리는 이 청원서는 당시 뉴질랜드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청원서로 여성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졌고 투표권은 남성만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서는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고 현재 수도 웰링턴의 뉴질랜드 고문서 보관소에 원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1888년 9월 19일 벨기에에서 세계 최초로 미인대회가 열립니다. 과거의 미인선발대회는 여성을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성이라 보는 전통적인 시각의 일환이었습니다. 유명한 흥행사업가들이 1850년대에 미인선발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으나 여성을 전시한다는 개념에 반대한다는 시민들의 의견과 충돌을 빚게 됩니다. 이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1880년대 후반부터 기술의 발달로 사진을 복제해 신문이나 잡지에 실을 수 있게 된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형태를 갖춘 최초의 미인선발대회가 1888년 벨기에에서 열린 것입니다. 벨기에의 스파 지방신문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을 예정이니 사진을 동봉한 신청서를 접수하라는 광고가 실립니다. 350여 명의 신청자가 사진과 서류를 보냈고 그 가운데 21명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18살의 과달루프 섬 출신의 크리올 소녀가 최고의 미인으로 선정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